사람은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너무 고독고 고독하고 외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이 공동체적인 존재로 짐을 받았습니다. 또한 함께 살더라도 서로 간에 티격태격하며 원수지간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계속 건강하게 발전시키지 않으면은 관계도 오히려 나에게 큰 불행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대안이 있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말, 어느 생활도 그중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도 하고 말로 인해 관계가 삐뚤어지고 금이 가고 신뢰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행복한 건강한 인간 관계를 계속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특별히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그런 경청의 힘이 요구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말이 다 좋고 모든 말이 듣기에 유익한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들으니 웃으면서 가볍게 가슴속에 담아두지 말고 넘겨야 될 말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 보면 절대로 들으면 들을수록 도움이 되지 않는 말도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가 말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악인이 들려주는 좋지 않은 말은 악한 말은 듣지 않도록 피하라, 그 자리에 일어서라, 그게 바로 복 있는 인생의 그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놓치지 않도록 꼭 붙잡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서 깊이 묵상하고 붙들며 인생의 지침으로 두고 살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드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깊이 여기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 22장 말씀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계속 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부담드는 내용이 아니라 축복되고 형통함에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시는데 그들이 가진 한결같은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크게 내세울 것 없고 너무도 평범한 그런 삶에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도 순종할 때 나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유단강이 갈라지고 엘리야 시대 사르밧 과부의 기적,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들 보면은 수많은 기적들과 축복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초대 왕의 자리를 올라갔던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순종에 대한 약속, 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책임의 물으심, 이 의미를 깊이 한번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더욱더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이 풍성하게 결심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의 판단, 나의 감정,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15장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 기름 부으고 이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당신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외에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왕은 여기에 담겨진 것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사무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2장에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사무엘에게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요. 왕이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12장입니다. 12장. 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냐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지은 것 같이 너희를 지실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왕 사울이 그 자리에 등극했지만은 내 말을 더욱더 경청하라.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들었는데 시작할 때는 마음이 겸손했는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나서서 드리지 말할 번제를 먼저 나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사무엘 통해서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에게 회복할 수 있는 지난날에 그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런 잘못이 있지만은 이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주는데 그 은혜의 때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과의 관계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그들이 뒤에서 치르는 아말렉 족속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모세와 또 아론과 홀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그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라 하리라.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스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히 국경 충돌이나 두 민족이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혀가지고 얽혀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세상의 세력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말렉 민족이 살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사무엘상 15장과의 그 사이에 시간적인 공간은 약 400년이 400년. 40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으시고 아말렉 민족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대로 있을 때 드디어 심판의 때가 오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정한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이르기라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시가 10년이 됐든 50년, 500 혹은 200년,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반드시 행하시는 거예요. 그 행하심의 증거가 아말렉과 사울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시작하셨고 전쟁의 왕이 되어서 전쟁을 승리로 가져다 줬어요. 그러나 문제는 전쟁의 승리 이후에 나타나됐습니다. 8절과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전에 사울에게 분명히 전쟁의 승리를 너에게 줄 텐데 아말렉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죄악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다 죄의 것을 제거하라 명령도 주셨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재물들을 보면서 욕심이 생기게 된 것이죠. 아가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를 끌려왔습니다. 소나 양이 나쁜 것은 다 죽이고 좋고 아주 탐스러운 것은 다 그대로 끌고 왔어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9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런 변명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행했을 뿐이에요. 사울은 아가왕을 포로로 데려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데려왔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는 것을 사무엘에게 전합니다. 사울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전해진 것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복의 기회를 그에게 다시 한번 주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들으며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토록 참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왜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스스로 저버렸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몰라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 문제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울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가장 먼저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사울왕 당신이 지금 끌고 온 살진 소, 송아지 기름진 양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기대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해 줍니다. 26절로 내려가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말한 것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받은 것을 버려버렸어요.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새겨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것이죠. 어때 보면 나름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한 기준에 합당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에서 나온 판단이었어요. 예배,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허물, 죄악, 내가 가진 생각대로 내 힘과 능력을 살았던 교만과 잘못을 고백하며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성령의 도움을 다시 받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예배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목적, 순종이 아니라 목적이 자기에 있었죠.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 자기 업적, 자기 명성, 영향력에 계속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예배를 드렸고 헌물도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일종의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거래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걸고 단 드리는 사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가볍게 듣게 되면 언제든지 또한 이해 관계가 너무도 큰 사건이나 결정적인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열정과 믿음으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사울은 말씀을 가볍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며 말씀을 해석하고 결국 불순종을 가져왔어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존중해야 될 텐데 백성들의 그런 인기와 국민들의 호응을 더 기대했던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게 되면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 귀가 얇아요 그럴 때 꼭 그것을 그냥 귀담아 흘러보지 마시고 왜 얇은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명한 말에 대한 기준을 내가 가지지 좀 못하구나.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또한 당신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귀를 닫아요. 그것도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자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마음에 불안정한 상처, 연약한 상태일 때는 좋은 말도 필요한 말도 다 닫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말을 다 받을 수 없지만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정말 드려야 할 말은 꼭 붙잡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린 여종 앞에 두려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통곡하며 회복하며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 이런 영적인 확신과 자신감이 있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한국에는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 걸으면서 등산도 하고 또 산림욕을 하게 되면 몸에 건강에 좋다 마음이 참 회복된다, 힐링된다 해가지고 주말마다 좋은 날씨가 되면은 산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좋은 공기, 깊은 산속 같은 자연 속에 들어가도 몸에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생명을 주고 능력을 베푸시는, 치유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얼마나 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감동, 은혜가 힘해져요. 왜 그럴까요? 실제 생활 속과 순종하지 않는 삶과 예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의 본질을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지, 그냥 자리에 앉고 시간을 때우고 헌금만 드렸다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면 쉬운 것처럼 여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쉬울 때 듣지만 어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많은 그런 생각들이 머리와 나의 마음을 계속 움직입니다.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예배를 집중을 방해하고 계속 나의 눈을 그쪽을 향하게 만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드는 내용을 들 때는 더욱더 힘들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할 때 에이, 왜 오늘 내가 여기 왔나? 사람들의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 내 생각 속에 벗어나고 싶지 않은 이기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씨 뿌린 자의 비를 통해서 가시밭과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길과 같은 마음,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너무도 복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생명력을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생각에 꽉 차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밖에 없는 너무도 짧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생각, 진리의 생각 갖지 못하고 세상의 온갖 혼란스럽고 어두운 육신의 생각 속에 거기에 딱 갇혀 살게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참 불행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들리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순종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분적인 순종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긴 했는데 따랐는데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결정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힘이 거기까지였고 대신 자기 사랑을 위한 모든 것은 다 그대로 지켰어요.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사람들 앞에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여기에 더 집중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의 함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모두 부름받은 청지기의 직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나의 것처럼 다 생각하고 나를 위한 기념비처럼 만들고 나를 사랑하기 위한, 만족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실 거예요.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 앞에 나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늘 끼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순종의 삶,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호세아 6장 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 교회 생활 얼마나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이런 질문에 시원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단순히 그분이 존재, 그분이 역사 속에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계속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사실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구원이지 구원.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 것이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그분을 어떻게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런 내 생각과 내 능력만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 않고 God demonstrates his love.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죽음의 저주와 심판의 고통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 주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는 자에게 영원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겠다는 약속, 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죠.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으려야 돼요. 아멘을 받아들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 힘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과 짊어진 짐을 맡길 수 있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은 뭔가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불살라 바치지만은 종교적인 의무감에 살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부담이 생기게 되고 뭔가를 해도 하는 만큼 나의 이름이 더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내면적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삼인자 살아갈 때 항상 채워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고 요한일서 1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첫 사랑을 회복하라. 다른 걸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아무것도 비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외적인 보이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냐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순종하기를 결단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를 강하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복된 눈의 삶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은 떠나십시오. 어디서 여러분의 마음이 떨어진 일을 살펴보시고 첫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권한을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다시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곧 복의 통로가 되고 형통함의 비결임을 늘 믿으시고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앞으로의 한 주간 또 8월 세 달에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